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정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던 성전은 그야말로 참혹하고도 완전하게 파멸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유대인들이 참사를 당한 그 참혹한 역사적 비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큰 한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이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많은 유대인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예루살렘 멸망 현장에 있었던 그 참혹한 비극의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작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1장과 2장,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마태가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바로 그 시대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인용 구절들은 하나같이 그 옛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남북 왕조가 결국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들의 영적 부패와 신앙적 타락, 가장 깊은 그 영적 어두움과 신앙적 위기 속에서 참으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선포했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인용 구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7장에서 그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은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하스의 통치로 인해서 영적 위기가 극치에 달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죠. 두 번째로 2장 6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탄생할 구체적인 장소, 즉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2장 15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 애굽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은 각각 미가서 5장과 호세아서 11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피폐, 신앙적인 깊은 어두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헤롯이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해 간 그 사실 안 후에 보복으로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참살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관련된 예언을 예레미야 31장 15절로부터 마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은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요청과 간곡한 애절한 권면을 무시한 채 결국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점차 멸망에 나아가는 멸망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남왕국 유대의 그 비극적인 마지막 상황을 그대로 시대적인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에 직접 그 현장에서 자기 몸소 체험했던 참으로 독특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인용구들은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멸망 시기에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예언들 가운데서 취해진 것들이라는 사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북 왕조의 멸망의 구체적인 궁극적인 원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와 갖가지 부도덕한 그 주님 앞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 본문들 가운데에 이러한 독특한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이 구약의 구체적인 본문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남북 왕조의 멸망 시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만큼 그들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당시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자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고 표현된 이 독특한 매우 모호한 의미로 표현된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그 위기 상황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함축하고 있는 독특한 어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무섭게 외치고 있는 이 회개 촉구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갱신이나 또는 개인적인 영적 성결 경건한 삶의 회복에 필요한 어떤 신앙 인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무섭도록 부르짖고 있는 이 강력한 회개의 도전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넘어선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체적인 영적 반역과 신앙적인 불순종을 책망하고 지적함으로써 그 신앙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그 심각한 무서운 그 두려운 영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또한 촉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총의 또 다른 손길이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 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적인 반응이긴 했지만 이 백성들의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섭리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의 죄들을 인정하여 고백하고. 결국 이 문장 속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사적으로 고백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구조적인 패역함과 완악함 속에 자신들 개개인들이 다 포함된 그리고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공언하는 이 공적인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바로 그것들이 세세한 사적인 개인적인 범죄 사실들을 일일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서 언약 백성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불경건한 가치관, 불신앙적인 세계관, 그리고 불의한 인생관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지향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의 그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 가운데서 살펴보고 부단히 그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봐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는 물론 이 마태복음에 쓰여질 바로 그 시점까지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왕과 구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결국 불경건하고 불신앙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고집한 가운데서 결국 그 하나님의 회개 명령을 거절하고 멸망의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 이스라엘 남북조의 그 운명을 다시 재현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본질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탈된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와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영적 삶과 신앙적 현실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책망하면서 하루속히 그들을 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소명의 자리, 만 백성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으로, 그 소명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참 위대한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새롭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촉구하고 요구했던 회개의 진정한 의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만일 그들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총체적이고도 구조적인 영적 변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새롭게 바른 방향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그 옛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던 그 남북조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재현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약성경의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인용구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39장까지 계속되어 왔던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끝이 나고 이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그 은혜로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구약 1013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은 그 어느 본문보다도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강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이사야서 40장 3절 그리고 방금 읽은 이사야서 40장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인용되었던 그 구약의 네 번에 걸친 인용문들 역시도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이사야서 40장의 복음과는 감동적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설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들의 반역, 그들의 범죄,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구속의 놀라운 그 경륜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실 것인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는 전혀 실패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인용구들이 함께 함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절과 1,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약의 인용구들은 그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작정을 갖고 계시고 그 작정을 방해할 그 어떤 세력도 없으며 그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회복시키고자 다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그 어떤 어둠의 강한 능력도 결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아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고도 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참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전체는 여전히 그 회개의 명령에 회개의 촉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무참하게 실패하는 그와 같은 참극을 다시 겪게 되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참 고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비극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사라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작정 속에 있었던 구속 경륜은 바로 다른 차원에서 너무도 위대한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세리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실패해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던 세례 요한 스스로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로부터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상황 전개를 통해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손길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회개를 거절하고 멸망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그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과 구속의 은총을 쉬지 않고 그리고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바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 주님의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틀림없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 단지 예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감 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소수의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참 소망과 우리 자신을 향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복음과 상황에서 주최한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 폐습에 관한 이 포럼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참 여러 목사님들과 훌륭한 장로님들이 학자들이 모이셔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적인 그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쪽으로 목회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주로 장로님들로 대표되는 이 평신도 그룹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밝히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만열 장로님 같은 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사에 위대한 어떤 선교 역사,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쓰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지만 과연 우리 민족이 잘난 게 뭐가 있냐.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잊고 우리가 마치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것처럼 자부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우선꼴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일일이 세세히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듣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전혀 해소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태도로 고백되지 않고 점점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로 일관되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두고 보시면서도 참 많은 목사님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의식 있는 성도들은 이 한국교회의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참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이 한국교회의 변화는 기대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절망과 실망의 어떤 그 현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기도 자체를 우리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몇몇 무리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종말론적 낙관주의라는 이 표현이 성경과 교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에 그리고 살필 때에 쓰여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서 주의 말씀을 거룩한 진리를 선포해도 결국 세상은 마지막 파멸의 종말로 가게 됩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택하시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참 어두운 참 실망스러운 그런 파멸과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과 그 회복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낙관주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리완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그들의 완악한 자기 백성의 그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결국 쉬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함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증거를 삼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몇몇 회개하는 무리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이하에 그와 같은 회개하는 무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의 현실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없다고 해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부분 그 일을 분명하게 성취해 나가실 것인데 바로 그 일에 있어서의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땅에 이 세상적인 복과 이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신앙과 경건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과 특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오묘한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포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기에 앞서서 그 한국교회를 향한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으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런 면에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살길을 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그 중요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의 정말 중심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세계교회를 향한 또 다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면 쓰실만한 그와 같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와 같은 조건들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한국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와 같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숨겨진 오묘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에 참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새롭게 확인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역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참 배역하기만을 일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의 음성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패망과 파멸의 길로 스스로 자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실패와 그와 같은 참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때로는 남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침뱉고 욕하고 참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어 곧 내 일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새로운 계획과 놀라우신 그 오묘한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날이 오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제 그 일에 참 분명한 증거들로서 우리 자신이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라도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의 증거들로 귀하게 사용되는 복을 얻도록 저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